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등 서방 6개국과 이란 정부 관계자들로 구성된 공동위원회가 오늘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이란 핵합의 이행 방안을 논의합니다. 공동위원회는 핵합의에 따라 이란 아라크에 위치한 중수로 연구 원자로 전환과 포로도 핵시설, 서방의 경제 제재 해제 등 여러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1년에 4차례 정례 회의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앞서 합의 당사국들은 어제 지난 7월 타결된 이란 핵합의에 따른 첫 번째 공식 조치를 취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미 행정부 당국자들에게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를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이 수천 개의 원심분리기를 제거하고 우라늄 재고량을 대폭 줄였다며 이제 우방국들과 함께 이란 핵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결의가 완전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도 회원국들이 이란에 대한 제재 중단을 검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유럽으로 향하는 수천 명의 난민들이 오늘도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 국경지대에 발이 묶였습니다. 헝가리 당국이 지난 주말 크로아티아와의 국경을 폐쇄함에 따라 이들은 식량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추운 밤을 지냈습니다. 헝가리 정부의 이 같은 조치로 국경을 통과하는 버스들은 슬로베니아를 통과하는데 더 긴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는 헝가리가 하루에 국경을 통과하는 난민 수를 제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유엔 난민기구 대변인은 이에 대해 헝가리 정부가 난민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충돌 사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팔레스타인계 이스라엘 청년이 예루살렘 비르쉐바의 버스 정류장에서 이스라엘인들을 공격해 이스라엘 군인 한 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이 청년은 경찰의 총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는 지난 2주간 충돌이 계속되면서 이스라엘인 8명과 팔레스타인인 4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에리트레아 출신 이민자가 이스라엘 경찰의 5인 사격으로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경찰은 동예루살렘 지역 아르몬 하나트 지브 유대인 마을과 팔레스타인 거주지 사이에 충돌을 막기 위한 장벽 설치에 나섰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부터 나흘간의 영국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합니다. 시 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는 오늘 오후 영국 왕실인 버킹엄 궁에 도착해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그의 남편인 필립 공의 영접을 받게 됩니다. 시 주석은 또 이례적으로 영국 의회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하고 데이빗 캐머런 총리와 찰스 황세자를 잇따라 만나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시 주석은 이번 영국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무역관계 확대를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영국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더 이끌어내기 위해 얼마 전 중국을 방문했었습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시리아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이번 주말 러시아와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의 지도자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케리 장관은 오늘 스페인을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은 시리아가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이란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들은 군사적으로는 해결책이 없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정치적 해결 방안을 찾는 노력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가 3주째 시리아 공습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가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아니라 주로 반정부 세력을 겨냥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매년 125만 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한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혔습니다. 마가리찬 WHO 사무총장은 오늘 연례 교통사고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교통사고는 특히 젊은 층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큰 손실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유럽의 부유한 국가들은 교통사고 사망률이 최저로 떨어졌지만 아프리카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전 세계 자동차의 54%를 차지한 저개발 국가에서 교통사고 사망자의 90%를 차지한다고 분석했습니다. B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 투데이 3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10월 19일 월요일,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한반도 소식입니다.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금강산에서 열립니다.
6.25때 헤어지고는 처음 만나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저 머리가 잠도 잘 안 와서 술 한 잔씩 먹자 먹고 자자.
한국 정부는 미한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양국 공조를 토대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청와대 새 외교안보수석에 김규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남도 동해안은 오후부터 북부지방,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6도, 낮 최고기온은 7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1.5에서 3미터로 점차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금강산에서 열립니다. 1년 8개월 만에 열리는 이번 상봉 행사를 하루 앞둔 오늘, 한국 측 이산가족들은 강원도 속초에 모여 설렘 속의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나서는 한국 측 상봉단이 금강산으로 향하기 전 강원도 속초에 집결했습니다. 1차 상봉 행사는 북측에서 선정된 이산가족들이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는 형식으로, 1차 상봉 행사에 참가하는 한국 측 인원은 상봉단 390여 명을 비롯해 지원 인력과 한국 측 취재진 등 모두 합쳐 530여 명입니다. 속초에 모인 한국 측 상봉단은 등록 절차를 마친 뒤 방북 교육과 행사 일정 등을 안내받았습니다. 속초에서 하룻밤을 보낸 한국 측 상봉단은 20일 오전 동해선 남북 출입사무소에서 버스를 타고 금강산으로 출발합니다. 금강산에 도착한 한국 측 상봉단은 간단한 점심 식사 후 오후 3시 반쯤 금강산 면회소에서 꿈에 그리던 북측 가족과 만나게 됩니다. 당초 북측에서 97가족이 참가할 예정이었지만 건강 악화로 한 가족이 상봉을 포기해 96가족으로 줄었습니다. 북측 이산가족 상봉 인원은 상봉단과 동반가족 등 모두 합쳐 141명입니다. 남북의 이산가족들은 첫날 단체 상봉과 환영 만찬에 이어 둘째 날 개별 상봉과 단체 식사, 단체 상봉, 그리고 마지막 날 작별 상봉 등 6차례에 걸쳐 모두 12시간 동안 혈육의 정을 나누게 됩니다. 그동안 1시간이었던 작별 상봉은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2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1차 상봉에서 북측 상봉단 중 최고령자는 88살인 리홍종, 정규현, 최훈식 할아버지고, 한국 측 최고령자는 북측 83살 김남동 할머니의 오빠인 96살 김남규 할아버지입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많아 상봉 행사에 의료진을 기존의 12명에서 20명으로, 또 구급차는 3대에서 5대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측에서 선정된 이산가족 90가족이 북측 가족을 만나는 2차 상봉 행사는 오는 24일부터 2박 3일 동안 1차 상봉 행사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60여 년 만에 헤어진 가족을 만나는 한국의 이산가족들은 설렘 속에 가족과 만날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는 24일 한국전쟁 당시 헤어진 여동생을 만나기 위해 방북하는 80살 전형각 할아버지는 생사조차 모르던 여동생을 만난다는 것이 꿈만 같다고 말했습니다.
6.25 때 헤어지고는 처음 만나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저 머리가 잠도 잘 안 와서 술 한 잔씩 먹자 먹고 자잖아요. 그거 뭐 어떻게 말해야 돼요. 67년 만에 여동생을 만나는데 뭘 어떻게 말해야 되겠어요.
일사후퇴 당시 부모님과 어린 두 동생과 헤어졌다는 전영각 할아버지는 어린 소녀였던 여동생이 72살 할머니가 됐다며 여동생과 조카를 위해 영양제와 화장품, 직접 만든 말린 인삼 등을 선물로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전 할아버지는 여동생을 만나면 부모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가장 먼저 물어보고 싶다며 여동생 혼자서 얼마나 고생했을지 그동안 살아온 얘기도 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8월 25일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이번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지난 2000년 8월 이후 20번째로 한국의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두 번째입니다. 서울에서 뷰에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양국 공조를 토대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평화협정 체결 문제에 대해선 비핵화 진전이 먼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서울에서 김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2016년도 외교 추진 방향 보고자료에서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 미국과의 공조를 토대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견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란 핵합의 타결을 염두에 두면서 미국과 중국 등 관련 국가의 공조를 통한 강력한 압박과 대화 유도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동북아 평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한미일, 한중일 등 기존의 채널에 중국과의 협력을 더함으로써 3자 외교가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추가적인 통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과 러시아와의 협의 강화를 위한 5자 간 공조도 공고하게 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장관은 또 북한이 최근 들어 잇따라 제기하고 있는 평화협정 체결 주장에 대해 북한 비핵화 진전이 먼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 장관은 9.19 공동성명 등에서 언급된 평화협정 문제는 비핵화 진전 이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돼 있고 미북 양자 간 평화협정이 아니라 유관 당사국 간 별도 포럼에서 하도록 돼 있다며 북한의 제안을 일축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이번 미한 정상회담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초 중국 전승절 참석 이후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이 중국 쪽으로 기운 게 아니냐며 일부에서 제기한 중국 경사론의 우려를 씻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18일 기자설명회에서 미국이 양국 동맹의 심화와 한중관계 발전에 대한 확고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근본 방문은 그 한미동맹의 확고함을 재확인하고 특히 국내외 일각에서 제기됐던 대중경사론 등의 우려를 불식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에서 우리가 보다 능동적으로 외교를 전개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강화했다고 봅니다.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한 정상이 한반도 평화 통일의 당위성뿐만 아니라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수석은 지난달 초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통일 문제를 주요 의제로 거론했다며 통일 문제에 대한 국제적 지지 기반을 확장해 나간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이번 미한정상회담과 대북공동성명 발표에 대해 상전과 주구의 어리광대극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9일 논평에서 조선반도에서 도발과 위협이 있다면 그것은 미국과 남조선 당국의 반공화국 도발이라며 핵 무력은 미국의 항시적인 핵 위협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한 보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주말 열린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놨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면 미국도 바로 대화 테이블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7년간 북한 핵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왔는지 조은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09년 1월 취임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당초 북한에 대해 유화적이었습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 유세 과정에서는 북한의 지도자를 조건 없이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도발했습니다. 2009년 4월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고 이어 5월에는 2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의 요구에 따라 공화국의 자위적 해국 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주체 98 2009년 5월 25일 또 한 차례의 지하핵 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그러자 미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를 통해 대북 압박에 나섰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차 핵실험이 실시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대북 제재 결의 1874호를 채택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즉각 반발해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을 전략 무기화하고 우라늄 농축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 11월에는 미국의 핵과학자 지그프리트 해커 박사를 초대해서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했습니다. 한편 중단된 북핵 6자 회담을 재개하기 위해 관련국들은 접촉을 이어갔고 미국과 북한도 2011년 7월과 10월 미북 고위급 회담을 열었습니다.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고 이듬해 2월 29일 열린 제3차 미북 고위급 회담에서 양측은 어렵사리 합의를 이뤘습니다. 북한의 핵활동 중단과 미국의 대북 식량 지원을 맞바꾸는 이른바 2.29 합의가 도출된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2.29 합의 보름 만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이번에 쏘아올리는 광명성 3호는 그 궤도를 따라 도는 지구 관측 위성으로서 운반 로켓 운하 3호로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남쪽 방향으로 4월 12일부터 16일 사이에 발사하게 된다.
결국 북한은 4월 13일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로 인해 2.29 합의는 파기됐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후 북한 정권에 대해 일말의 기대를 버리고 전략적 인내 정책을 쭉 유지하게 됩니다. 북한에 대해 먼저 핵 문제 해결에 진정성을 보이라고 요구하면서 미국이 먼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불과 한 달 전에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북한 정권에 식량 지원을 하기는 힘들고 북한 지도부의 정책이 주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 후 집권한 김정은 제1위원장은 핵 보유 의지를 강하게 드러냅니다. 헌법에 핵 보유국임을 명시하는가 하면 핵 무력 경제 건설 병진 노선을 채택해서 핵 무기 개발을 국가적 목표로 공식화한 것입니다. 북한은 2012년 12월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듬해 2월에는 제3차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국방과학 부문에서는 주체 102 2013년 2월 12일 북부 지하 핵시험장에서 제3차 지하 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그러자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핵실험 바로 다음 날 이를 도발적인 행동으로 규정했습니다.
This week's test was an enormously provocative act.
북한은 이어 4월에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를 재가동하겠다고 선언하면서 6자 회담에서 이룬 합의를 파기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비핵화 회담에 응하지 않은 채 앞으로 열릴 회담은 미국과 북한 간의 핵 군축 회담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4년 들어 미국과 북한 간 대화가 없는 가운데 관계는 더욱 얼어붙었습니다. 북한은 2월부터 7월까지 19차례에 걸쳐 무려 100발 이상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적극 지지하는 등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했고 북한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In North Korea, a UN Commission of Inquiry recently found clear and compelling evidence of wholesale torture and crimes against humanity.
존 케리 국무장관은 그해 국무부의 국가별 인권 보고서 내용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에서 북한에서 고문과 반인륜적인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14년 말 북한이 미국의 소니 영화사에 대해 해킹 공격을 가하자 오바마 대통령이 대북 추가 제재를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미북 관계는 더욱 경색됐습니다. 북한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은 한결같습니다. 북한이 외부와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비핵화에 성의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Economic growth is security, is respect, and that's available to North Korea if it will.
미 국무부의 데니엘 러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던 지난달 북한의 도발 행위가 국제사회의 제재를 불러왔다며 이를 벗어날 방법은 어렵지도 않고 비밀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방법은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 돌이킬 수 없고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청와대 새 외교안보수석에 김규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새 국가안보실 1차장에는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을 임명했다고 청와대가 오늘 밝혔습니다. 박근혜 한국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자리를 지켜왔던 조철기 외교안보수석은 미국과 협상을 벌였던 한국형 전투기 기술 이전 문제와 관련해 보고 누락 등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고, 박 대통령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임 김 외교안보수석은 외교부 차관보와 1차관을 거쳐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내 현 정부의 외교안보 현안을 두루 다뤄왔다는 점이 발탁 배경으로 꼽혔습니다. 또 신임 조 국가안보실 1차장은 외교부에서 북미 국장과 북핵 외교기획단장,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1차관 등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외교와 북핵 문제 전문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의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하면서 한국에선 공군 전력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대신 미국과 핵심 기술 이외에 21개 기술 이전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당국은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핵심 기술 이전을 미국이 재차 거부한 데 대해 한국 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굴욕 외교라는 비판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4개의 핵심 기술 이전은 어렵지만 대신 미한 동맹 차원에서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필요한 다른 21개의 기술 이전에 대해 우선 논의하는 협의체를 만들기로 합의한 만큼 굴욕 외교는 아니라는 겁니다.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19일 브리핑 내용입니다.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워킹그룹이라는 걸 만들었고, 이를 통해서 앞으로 협조를 해나가자는 그런 입장이니까 상당한 성과를 얻어냈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어 한민구 장관의 미국 방문 배경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미 국방성 펜타곤 방문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동행한 것이며,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전체적으로 감독하는 차원에서 한 장관이 미 국방장관에게 한 번 더 기술 이전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한 한민구 장관은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과 만나 로키드 마틴사의 한국형 전투기 사업 핵심 기술 이전을 요청했지만 미국 측은 핵심 기술 이전이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함에 따라 한국 공군 내에선 전력 공백 우려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한국 공군에 따르면 현재 한국 공군이 보유한 전투기는 올해 10월을 기준으로 420여 대. 이는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이 판단한 한국의 적정 전투기 보유 대수 430여 대보다 10여 대 부족한 수치입니다. 또한 이는 북한 전투 임무기 820여 대의 절반 수준으로 수치상으로만 보면 남북한 격차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물론 공중전력지수 차원에선 한국 공군이 월등하지만 이런 전력 격차는 한국 공군의 전략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입니다.
공군하고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장사정포도 제압해야 되고, 북한의 그 미사일 전력도 제압해야 되고, 방공 전력도 제압해야 되고, 그래서 공중 우세권을 이렇게 장악하는 것이 전쟁 초반에 재빠르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투기의 질도 중요하지만 전투기의 양도 굉장히 몇 대를 갖고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서 공군 작전 수행에 있어서 적정한 전투기 보유 대수, 이것은 굉장히 작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게다가 한국 공군은 도입한 지 40년이 넘은 F-5 계열 전투기 중 120여 대와 F-42 팬텀 40여 대 등 2019년까지 모두 160여 대의 노후 전투기를 차례로 폐기할 예정이어서 전력 공백의 우려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알려진 미국의 F-22 스텔스 전투기가 오늘 한국 성남 서울공항 상공에서 화려한 시범 비행을 펼쳤습니다. F-22 전투기가 한국에서 공개적으로 시범 비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F-22 전투기는 내일 개막하는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 아덱스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미 공군과 육군 등 150여 명이 참가하며 F-22 전투기 외에 KC-135 공중급유기, A-10 대전차 공격기, 대형 수송기 C-17 등이 전시됩니다. 중국이 최근 인터넷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비하하는 단어 검색을 차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도 북한의 열병식을 조롱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북중관계 개선 흐름을 반영하는 움직임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외교 전문지 Foreign Policy는 12일 중국 정부가 인터넷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조롱하는 단어 검색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인터넷 사용자들은 평소 김정은 제1위원장을 진쌈팡즈, 즉 김씨 일가의 뚱보 3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Foreign Policy는 12일 중국 최대 검색 사이트인 바이두에서 진쌈팡즈라는 단어가 완전히 차단됐다며 지난해 7월에 바이두에서 진쌈팡즈를 검색했을 땐 1,570만 개가 떴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사이트인 웨이보에서도 이 단어가 차단돼 관련 법규와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글만 뜬다고 Foreign Policy는 덧붙였습니다. 이는 중국 당국이 검열에 나섰을 때 일반적으로 뜨는 문구라는 것입니다. Foreign Policy는 지난해 검색 결과는 중국 검열관의 무관심을 보여주는 것이었다면 최근 현상은 중국 내에서 훼손된 북한의 이미지를 중국 당국이 직접 나서서 복원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Foreign Policy는 최근 북한을 방문한 류윈산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중국 공산당의 선전선동 분야를 총괄한다며 중국 인터넷 사용자들이 김 제1위원장을 조롱하며 즐거워하는 현상을 파악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중국 관영 황구시보는 12일 사설에서 북한의 열병식에 대해서 조롱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황구시보는 중국 인터넷에서 북한의 열병식을 조롱하는 목소리와 비우호적인 표현이 일부 등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태도를 대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환구시보는 중국과 북한 사이에 핵 문제를 둘러싼 엄중한 갈등이 발생했다는 점은 사실이나 이는 일부 중국인들이 압록강 건너편, 즉 북한을 조소하고 모욕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만과 편견은 대부분 무지와 단견에서 비롯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환구시보는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서는 굳건하게 반대하지만 북한과 친구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며 중국은 북한의 정치적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류윈산 상무위원의 방북을 계기로 북중 관계를 개선하려는 시도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전병곤 박사는 14일 VOA에 류 위원의 방북 이후 중국과 북한이 큰 가닥에서 관계 개선 방향을 잡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중국의 권고로 로켓 발사 등 도발을 자제한 만큼 중국도 북한에 대해서 경제 지원 등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근본 방북으로 인해서 북중 관계는 당대 당의 관계가 복원되었고요. 또 고위층의 소통 채널이 복원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이 원하는 것을 북한이 들어주었기 때문에 중국도 북한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 박사는 그러나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나 핵실험 등 도발을 할 경우 북중 관계는 다시 냉각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탈북 청소년들이 공부하는 서울의 한 학교에서 지난 2012년부터 매년 투원 페스티벌이란 이름의 공연이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분단 세대인 1세대들과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효사랑 콘서트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은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관악구에 있는 관악문화원 제4회 투어원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투원 페스티벌은 탈북 다문화 청소년 대안학교인 우리들 학교 학생들이 지난 2012년부터 매년 가을 열고 있는 공연인데요. 올해는 남과 북의 청소년들과 전세대가 어우러지는 1-3세대 어울림 효사랑 콘서트로 진행했습니다. 우리들 학교의 윤동주 교장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투원 페스티벌 자체가 남북 청소년들의 통일의 장을 준비한 음악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회까지는 남북한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음악회였는데 올해 4년째 들어서는 이제는 분단 세대의 신 1세대의 어르신들을 모시고서 저희 3세대의 우리 청소년들이 그분들을 위한 그분들과 함께 어울리는 음악회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북한 청소년들과 더불어서 세대의 통일까지 대한민국 모든 세대가 함께 통일 노래를 부르는 그런 계기가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곳에서 불려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가 됐었고요. 저희 학교에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생들까지도 함께 했습니다.
한국의 고등학생들도 이번 행사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는데요. 탈북 청소년과도 교류하고 지역 내 어르신들과도 만날 수 있는 이번 행사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1, 3세대 다 모여서 하니까 그냥 즐거울 것 같기도 하고 그 탈북 이렇게 학생들도 본다는 게 그냥 저한테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탈북한 친구들 한 번도 아직 만나본 적이 없구나.
아 그냥 TV에서만 봤지 그냥 실제로는 본 적이 없어서 탈북한 거에 대해서 아 그냥 나는 그냥 인생 편하게 살았고 이렇게 다른 데는 그냥 힘들게 사는 애들도 있는데 그냥 반성도 좀 하고 그런 의미로 왔어요.
남북 청소년들과 어르신들이 함께하는 이 행사에는 우리들 학교 졸업생들도 함께했습니다.
카톨릭대 행동학과에 다니고 있는 하태일입니다. 투원 페스티벌 이제 한 4회째인데 첫 회부터 시작해서 이게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경대 재학 중이고요. 오늘 또 학교에 또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왔고요. 도움이 안 필요해도 왔었을 텐데 좋은 자리니까 참여하게 됐습니다.
지금 카톨릭대 재학 중인 학생이고요. 여기 1회부터 쭉 참가했는데 지켜보니까 진짜 좋은 모임 같고
목요니까 그냥 돌아와서 이제 봉사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오는 것 같습니다.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에게 우리들 학교는 학교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들 학교가 다문화 청소년 학교 저는 우리들 학교를 한 2년 넘게 다녔었는데 우리들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다시 시작했고 그리고 또 대학 갈 수 있는 기초를 다졌던 학교인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보니까 졸업생들도 이렇게 와서 봉사도 같이 하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동안 페스티벌을 잊지 못하는 그런 네. 마음을 좀 봤는데
여기가 사실 이 친구들에게 집이자 또 모교이거든요. 사실상 사회에 나가면 이제 네 우리 선생님 네 사회에 나가게 되면 사실 친척도 가족도 없어요. 근데 이곳에서 또 하나의 울타리로 하나의 가정으로 맺어진 사랑으로 맺어진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못 잊어서 자꾸 오거든요.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은 매년 진행되는 투원 페스티벌을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 않지만 한 회 한 회 함께하면서 많은 걸 배우고 느낍니다.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다양한 분들과 또 이렇게 우리가 공연하는 걸 이런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무대라서 예, 뭐 부족하지만 이제 열심히 준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좀 힘들었었는데, 네 힘들었었는데 그냥 다 또 웃으시고 또 좋아하시니까 또 그거로 이제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 학교가 다문화 청소년 학교 탈북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이 이게 사회에서 많은 도움을 받지만 그 도움 받으면서 또 학교 다니면서 사회 일반 사람들한테 행복을 주는 페스티벌이라고 해야 될까? 네.
그렇죠. 지금 저기도 보다시피 1세대부터 3세대 어울림이라고 했는데 전에는 이런 자리가 없었거든요. 되게 더 깊은 추억이 될 것 같고 더 깊은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쭉 더 나아가서 막 20회 정도 되면 더 왕성하고 더 크게 되지 않을까 싶어 생각합니다.
과정은 그렇게 많이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하고 나면은 뿌듯한 것도 있고 그 재미에 또 참가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기쁘게 즐기고 서로 사랑을 전해주고 사랑을 받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재밌게 즐겁게 노시다가 즐겁게 보시다가 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13세대의 어울림 효사랑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공연인 만큼 많은 어르신들이 함께했는데요.
얼마나 잘하고 저경가 예, 안타까운 마음으로 일찍 왔어요. 같은 저기가 되면 좋을 텐데 또 가야잖아.
아니에요.
안 가?
어,
아 여기로
온
친구들이구나. 네, 아이고 너무 친구들이에요. 환상이 아주 감사해요. 고맙죠. 감사해요.
우리들 학교는 앞으로도 1년에 한 번씩 투원 페스티벌을 열 예정인데요. 우리들 학교의 윤동주 교장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통일을 희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진심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상 저희가 재정이 없고 사람이 없긴 하지만 정말 그 마음마음들이 모아져서 이렇게 좋은 행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차례씩 이렇게 가족들이 모이는 행사처럼 뜻깊은 행사가 이루어져서 앞으로도 나중엔 가족들이 다 같이 와서 심지어 결혼해서 자녀들까지 다 같이 와서 함께하는 음악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네,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조은정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나요?
네, 이란 핵합의가 이행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영국 국빈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유혈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먼저 이란 핵합의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18일은 이란 핵 문제를 풀기 위해 유엔 안보리가 지난 7월에 포괄적 공동계획 행동을 승인한 지 꼭 90일이 되는 날인데요. 채택일이라고 명명된 이날 당사국들이 이행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합의의 핵심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그 대가로 미국과 유럽의 주요국들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네, 자 우선 이란이 어떤 첫 조치를 취했는지 살펴볼까요?
네, 이란 정부는 18일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을 받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핵확산 금지 조약 NPT 핵안전조치 협정에 추가 의정서를 적용받겠다는 건데요. 우라늄 농축과 핵기술 연구 개발에 대한 자료를 자세히 IAEA에 보고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핵사찰단을 일방적으로 추방할 수도 없습니다. 이란 정부는 핵안전조치협정의 부속협약 3.1항 개정판도 완전히 이행하겠다고 통보했는데요. 따라서 앞으로 핵 관련 시설을 짓기로 결정하면 즉각 IAEA의 관련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네, 이 내용이 상당히 전문적인 것 같은데 IAEA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한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네, 채택일이 되자마자 이런 행동에 나선 건 이란이 공동계획 행동을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IAEA에 이번에 준수하겠다고 통보한 사항들은 이란 보수파들이 반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더욱 이란 정부의 합의 이행 의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란 정부 측에서 이 핵합의 이행과 관련해서 별도의 발표가 있었습니까?
네, 이란 핵합의 조건들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알리 아크바르 살레히 이란 원자력청장은 어제 하산 로하니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합의에 명시된 실무 절차를 실시했다며 이란은 이에 대한 광범위한 준비가 다 됐다고 밝혔습니다. 살레히 청장은 나탄즈와 포르도 우라늄 농축시설의 원심불리기 숫자를 줄이는 조치를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몇 주 안에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تعهدات ما از زمانی که شروع بکنیم ما سعی می‌کنیم
살레히 정장은 합의에 명시된 이란의 핵활동 제한 조건을 모두 이행하는 데 약 두 달 정도 걸릴 것이라며 올해 12월 하순 정도에 이란에 대한 경제 금융 제재가 완전히 풀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두 달 만에 이란이 핵활동을 중단하는 실무 절차를 모두 마칠 수 있을까요?
네, 그건 이란 측 생각이고요. 다른 당사자들은 모두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은 이란이 내년 1월 말이 되기 전까지는 실무 조치를 완료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조치를 모두 끝내는 건 이르면 내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그러면 이란 핵협상 채택의 다음 단계인 이행으로 넘어갑니다. 이는 이란이 핵 프로그램 제한 조건을 이행한다는 사실을 IAEA가 검증하는 시점입니다.
네. 자, 미국을 비롯한 합의 당사국들도 이 채택일을 맞아서 행동에 나섰다고요?
예,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에너지부에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유럽연합도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네, 자 이제 이 제재를 해제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이 시작된 건데 실질적인 해제 시점은 언제가 될까요?
네, 이란의 핵시설 핵물질 감축을 이행했음을 IAEA가 검증한 시점인데요. 앞서 말한 이행 단계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쯤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 유엔이 이란에 적용한 재래식 무기 금수 조치는 5년 뒤, 또 탄도미사일 금수 조치는 8년 뒤에 해제될 예정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란과 주요 6개국 간 회의가 열렸죠?
네, 이란,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유럽연합의 고위 당국자들이 빈에 모여 첫 중재기구 회의를 열었습니다. 핵 합의안을 준수하는지를 감시 판단하는 기구인데요. 이란이 핵 활동 감축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는 항의가 어느 한 나라에서라도 이 기구에 접수되면 이에 대한 판단은 다수결로 결정합니다. 중재기구는 이 결정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는데 안보리에서 결론이 안 나더라도 30일이 지나면 기존 제재가 자동 복원됩니다.
네. 한편 최근 이란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있었잖아요. 미국이 강력하게 문제 삼고 있다고요?
네. 미국은 이 문제를 안보리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사만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입니다.
Does appear that the missile launch that Iran conducted did violat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so we will indeed bring it to the Security Council.
파워 대사는 이란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미국이 이 문제를 안보리에 회부해 적절한 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이란과 직접 양자 대응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란의 반응이 좀 궁금합니다.
예, 이란은 이번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가 핵 합의안 위반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17일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핵 합의안엔 미사일과 관련한 어떠한 언급도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핵 합의안이 무산되는 걸 원치는 않지만 이란 내 강경파의 입지도 고려하는 행보를 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조은정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영국을 방문하는군요.
네, 시 주석이 19일 취임 후 처음으로 영국 국빈 방문길에 올랐는데요. 시 주석은 부인 펑리위안 여사와 함께 전용기 편으로 런던으로 떠났고 영국 시간으로 오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중국 국가주석으로는 2005년 후진타오 당시 주석 이후 10년 만에 첫 국빈 방문입니다.
이번 방문의 목적은 뭘까요?
네,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 등 영국 지도자들과 만나 두 나라 관계를 크게 격상하고 새로운 황금 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두 나라는 원자력 발전소, 고속철도, 금융, 부동산,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서 대규모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바쁜 일정이 예상이 되는데 시 주석의 영국 내 일정도 나온 게 있나요?
예, 시 주석은 방문 기간 중 영국 왕실의 극진한 환대를 받게 되는데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버킹엄궁에서 주최하는 공식 환영 행사와 환영 만찬에 참석하고요. 또 왕실 전용 마차를 타고 거리를 행진합니다. 캐머런 총리도 총리 집무실은 물론 총리의 공식 별장인 체커스에 초대했고요. 시 주석은 또 중국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영국 의회에서 연설합니다. 또 영국과 중국의 주요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회담도 열고 영국 현지 기업들도 둘러볼 예정입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시 주석은 맨체스터 시티 축구팀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네, 자 지금 전해주신 내용을 보면 시 주석이 굉장히 특별한 환대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시 주석 부부를 환영하기 위해서 왕실 3대가 총 출동하고 버킹엄 궁의 숙소를 제공했습니다. 버킹엄 궁은 영국 왕실의 사무실이자 집이죠.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시 주석의 방문이 황금 시대에 있는 양국 관계에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도 앞서서 영국이 중국의 최고의 서방 파트너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 주석도 이에 화답했습니다.
네. 자, 영국이 중국을 이렇게 반기는 건 아무래도 경제협력 부문에 큰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이겠죠?
네, 영국은 중국의 경제 성장에 기대서 신뢰를 추구하고자 하는데요. 실제로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의 창립 회원국으로 가입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 주석의 방문 기간 동안 두 나라는 약 150개의 경제협력 합의서들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가장 규모가 크고 관심이 집중된 협력은 중국이 자체 개발한 원자력 발전소를 영국 남부에 건설하는 계획입니다. 또 영국이 추진 중인 고속철도 건설에 중국 측의 참여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해외 투자를 통해 중국 측도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경제협력 부문에서는 양국의 큰 기대감이 느껴지는데 서방 국가들은 중국의 인권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있잖아요.
네.
이번 영국 방문 기간 중에서도 이 문제가 좀 거론이 될까요?
크게 거론은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측이 우선 인권 문제를 제기하지 말라고 우회적으로 경고했습니다.
네.
류 샤오밍 영국 주재 중국 대사는 시 주석의 방문 기간 중국의 인권 문제가 제기된다면 시 주석이 불쾌함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바라 우드워드 중국 주재 영국 대사는 기자회견에서 시 주석 방문 기간에 중국의 인권 문제가 논의되는 것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영국 정부가 인권을 명시적으로 가르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당수는 시 주석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또 시 주석 방문 기간 중 행사장 주변에서 인권단체의 항의 시위도 계획돼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중국과 영국, 소위 말해서 밀월 관계라고 표현할 만큼 가까운 이 관계가 관측이 되는데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예, 몇 년 전만 해도 두 나라 관계는 안 좋았는데요. 2012년 캐머런 총리가 중국 측의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티베트 지도자 달라이라마와 면담했습니다. 이 때문에 영국과 중국의 관계가 냉각됐지만 최근 들어 호전됐습니다. 또 중국 주도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의 창립 회원국으로 영국이 가입한 것도 유효했고요. 지난해 중국의 홍콩 민주화 시위 단속에 영국이 침묵하기도 했었죠. 중국의 특별 행정구인 홍콩은 150년 이상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영국과 중국이 밀접한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에 대해서 주변국들 혹은 동맹국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의 표현에 따르면 영국의 전통 동맹국들은 좋게는 기괴하고 나쁘게는 위험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신문은 투자 유치를 위해 아첨하는 영국에 대한 비난 고조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중국의 사이버 공격에 영국도 상당한 피해를 봤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영국이 거의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유혈 충돌이 이어지고 있네요.
네, 어제 이스라엘 남부 지역의 한 버스 정거장에서 아랍계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고 총격을 가해서 이스라엘 군인 한 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두 명은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경찰에 따르면 무장한 아랍계 이스라엘인 남성 한 명이 버스 정거장에 들어와 권총으로 군인 한 명을 쏘고 또 이 군인의 소총을 빼앗아 총격을 이어갔습니다. 이 남성은 현장에서 이스라엘 군에 사살됐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양측 간의 유혈 충돌이 격화되는 느낌입니다.
예, 지난달 예루살렘의 이슬람 성지인 알 아크사 사원에 이스라엘 경찰이 진입하면서 충돌이 본격화됐습니다. 이달 들어 이스라엘인 9명과 팔레스타인인 40여 명이 숨졌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망자 중 20명은 이스라엘인에게 흉기 공격을 벌이다 사살됐고요. 나머지 팔레스타인인들은 시위 도중 이스라엘 군의 발포로 사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의 한 팔레스타인인 남성은 VOA에 이스라엘 측이 알 아크사 사원을 점령하려 했기 때문에 흉기 공격은 이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양측 지도자들을 만날 예정이라고요.
예, 케리 장관은 긴장 완화를 위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Later this week, I will meet with Prime Minister Netanyahu because he will be in Germany and I'm coming through at that moment.
케리 장관은 독일에서 네타냐후 총리와 면담하고 또 중동에서 아바스 수반을 만날 계획입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촌 오늘의 조은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입니다. 1-202-382-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내일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남도 동해안은 오후부터 북부지방은 밤부터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6도, 낮 최고기온은 7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1.5에서 3미터로 점차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대부분 지역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14도, 낮 최고 23도, 남포 최저 15도에서 최고 23도가 예상됩니다. 평안북도 자강도는 구름 조금 끼다가 오후 들어 구름 많고 흐린 곳이 있겠습니다. 신의주는 아침 최저 11도, 낮 최고 20도, 강계는 최저 9도에서 최고 1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해주 최저 16도, 최고 24도, 개성 최저 15도, 최고 24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지방은 오후 들어 구름 많고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함흥 최저 기온은 11도, 최고 20도, 장진 최저 2도, 최고 13도, 해산 최저 3도, 최고 13도, 원산은 최저 15도, 최고 19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양강도도 오전엔 구름 약간 끼다가 오후 들어 다소 흐려지겠습니다. 청진 최저 기온은 12도, 최고 18도, 선봉도 최저 7도, 최고 15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오전에 구름 조금 끼다가 오후 들어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다소 끼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미터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곧이어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비오웨이 세계 뉴스입니다. 터키군이 지난주 영공을 침범해 격추시킨 무인기는 러시아제였다고 아흐메트 다부토글루 터키 총리가 말했습니다. 다부토글루 총리는 오늘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격추된 무인기는 러시아제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터키군은 지난 16일 시리아 접경 지역에서 영공을 침범한 국정미상의 항공기에 대해 세 차례 경고한 뒤 격추시켰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군 당국자는 당시 격추된 무인기가 러시아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지만 러시아는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었습니다. 다부토글루 총리는 이에 따라 격추된 무인기가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정부군의 것이거나 시리아 내 쿠르드족 무장단체의 것일 가능성 아니면 다른 반군 소속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부토글루 총리는 그러면서 만일 이번 무인기가 또다시 러시아의 것으로 판명된다면 터키는 영공 침범 사태를 끝낼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등 서방 6개국과 이란 정부 당국자들로 구성된 공동위원회가 오늘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이란 핵합의 이행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공동위원회는 핵합의에 따라 이란 아라크에 위치한 중수로 연구 원자로 전환과 포로도 핵시설, 서방의 경제제재 해제 등 여러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1년에 4차례 정례회의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앞서 합의 당사국들은 어제 지난 7월 타결된 이란 핵합의에 따른 첫 번째 공식 조치를 취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미 행정부 당국자들에게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를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앞도 회원국들이 이란에 대한 제재 중단을 검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유럽으로 향하는 수천 명의 난민들이 오늘도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 국경지대에 발이 묶였습니다. 헝가리 당국이 지난 주말 크로아티아와의 국경을 폐쇄함에 따라 이들은 식량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추운 밤을 지냈습니다. 헝가리 정부의 이 같은 조치로 국경을 통과하는 버스들은 슬로베니아를 통과하는데 더 긴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는 헝가리가 하루에 국경을 통과하는 난민 수를 제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유엔 난민기구 대변인은 이에 대해 헝가리 정부가 난민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부터 나흘간의 영국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합니다. 시 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는 오늘 오후 영국 왕실인 버킹엄 궁에 도착해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그의 남편인 필립 공의 영접을 받게 됩니다. 시 주석은 또 이례적으로 영국 의회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하고 데이빗 캐머런 총리와 찰스 황세자를 잇따라 만나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시 주석은 이번 영국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무역관계 확대를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영국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더 이끌어내기 위해 얼마 전 중국을 방문했었습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시리아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이번 주말 러시아와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의 지도자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케리 장관은 오늘 스페인을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은 시리아가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이란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들은 군사적으로는 해결책이 없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정치적 해결 방안을 찾는 노력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가 3주째 시리아 공습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아니라 주로 반정부 세력을 겨냥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해마다 125만 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한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혔습니다. 마가리 찬 WHO 사무총장은 오늘 연례 교통사고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교통사고는 특히 젊은 층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큰 손실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유럽의 부유한 국가들은 교통사고 사망률이 최저로 떨어졌지만 아프리카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전 세계 자동차의 54%를 차지한 저개발 국가에서 교통사고 사망자의 90%를 차지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아울러 보행자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도 전 세계 교통사고 관련 사망자의 26%를 차지한다며 이들을 위한 법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